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찬양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다음 주가 벌써 성탄절이더라고요. 연말이 주는 설레임과 아쉬움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함께 하시며 자라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내 마음의 찬양 또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눠주실 엄지아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죠. 올해의 방송도 한 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계획하셨던 일들은 잘 이루어내셨나요?
안 그래도 연말이 되니 조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해가 지나가기 전에 올해 다짐들의 마침표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우리 내맘찬 가족분들도 새해가 시작하며 다짐했던 마음들을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기쁨과 감사, 때로는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묵상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마음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알파와 오메가. 성경에서 여러 번 들어본 말이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알파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곧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신다는 건 모든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와,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과 끝,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네요. 우리의 인생도 세상의 역사도 전부 그분 안에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표현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절대성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안정돼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금방 바뀌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게 참 큰 위로가 되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작을 정하셨고 끝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야 할 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에요.
인생의 끝을 아시는 분이 처음부터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먼 곳의 주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도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미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모든 장면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게 너무 위로돼요. 가끔 저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분을 믿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을 만드셨고 마지막도 그분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함께 써가시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여정이에요.
그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힘들 때마다 지금은 이야기의 한 장면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말을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결말의 작가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결말은 언제나 선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결국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네요.
정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저는 어릴 적에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믿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다른 길로 가더라도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옮기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크신 은혜를 베푸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제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과 방송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점을 잊고 계십니다. 지금은 한 조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아서 완전한 그림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이시기 때문에 시작을 주셨고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끝을 완성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중간에 버려지지 않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이자 오메가이시니까요. 제가 넘어지고 지쳐도 그분은 여전히 제 인생의 완성을 향해 일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요. 그분의 주권 안에서는 실패조차도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겠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지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십니다.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야 진짜 평안이 오겠네요.
모든 걸 아시는 분께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의 이 대화를 담은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함께 듣고 오셔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후렴 가사가 마음에 새겨지네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시작에서만 함께 하신 것도 아니고 끝에서만 기다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지금 이 길 위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지만 지금 제 옆에도 계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하나님이 알파이시기에 시작할 용기를 주시고 오메가이시기에 끝까지 견딜 힘을 주십니다.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라면 저는 중간에 어떤 과정 속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네요.
그 믿음이 바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발점도 결승선도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발걸음도 주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네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 있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는 분이에요.
오늘 대화를 통해 제 믿음이 한층 단단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니까 이제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지하자매님. 우리 내 맘찬 가족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저자이시며 절대 미완성으로 남기지 않으심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는 반드시 영광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라면 우리도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 마음의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에워싸며 두려움 없이 걸어나가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내 마음의 찬양 인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으로.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과 사랑 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네, 저희 바람.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네, 사랑하는 저희 고향 땅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지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사무엘 형제님은 늘 고향에 계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예, 안타까우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잘 지냈고요. 날씨가 추워진 만큼 저도 기도 속에 북녘땅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도 마음 안은 춥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더 살아서 역사하여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 땅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53문의 7번째 주제 나머지 부분,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첫 번째 방식은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오로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다른 방식이나 모습으로는 전혀 역사하실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다 회심시키는 것도 아닐 뿐더러 또 다른 방식으로 회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방법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심으로써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세 번째 방법은요,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진다, 즉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덟 번째 주제, 성령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성령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앞에서 살펴봤던 성령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복음의 도리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고 복음에 관한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양심을 거스르는 죄들을 피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과 모든 악한 교제와 재지을 기회들을 피하고자 하는 자세도 성령님을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진지하게 꾸준히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성령님을 보존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성령님을 보존하는 원칙들이 어렵지 않죠.
네.
우리가 자기 전에 또 일어나자마자 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55문의 아홉 번째 주제로 넘어갔어요. 성령을 상실할 수도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상실하느냐였죠.
먼저 외식자들과 유기된 죄인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실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완전히 떠나시는데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분의 은사들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분의 고귀한 영향력을 결국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참으로 중생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은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중생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타락에 빠지는 법도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와 타락의 상태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예. 이렇게 지난주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3문 성령에 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죠. 질문.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첫째로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내게도 주신 바 되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55문의 아홉 번째 주제 성령을 상실할 수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상실하느냐를 살펴봤어요. 끝까지 살펴본 건 아니었고요. 나머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성령 상실과 관련된 반론이 있거든요.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울에게서 떠났는데 그는 택한 자였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다른 택한 자들에게서도 떠나실 수 있다입니다.
네, 뭐 일단 이 반론의 내용만 읽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닌 것 같으면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는 건지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중요하죠. 지난주 배운 바로는 어떤가요? 성령께서는 택한 자들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일단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되죠.
네.
자, 이 반론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먼저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것에 관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어떤가요?
네, 사울에게서 떠난 것은 중생의 영이나 양자됨의 영이 아니고요. 예언과 지혜와 용기의 정신 등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초기에 부여받은 은사들입니다.
그렇죠.
네, 무엇보다 그는 영생애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저 왕으로 세움받은 것뿐이었습니다.
네.
네, 또한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사울의 경우와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이나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그저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병을 고치거나 하는 은사 정도만 받았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사울에게서 떠났는데 그는 택한 자였다. 여기에서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문제를 잘못 생각하고 있고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구별하지 않고 말한 것이죠. 또 이제 그는 택한 자였다. 이것도 그가 결국 성령이 완전히 떠났으므로 우리는 이제 택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택한 자는 결코 떠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의 기록을 내밀면서 이 반론을 계속 우길 수도 있어요. 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거든요. 시편 51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다윗의 기도를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드린 기도로 이해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죠. 예. 이 구절만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한 걸 보니까 그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네.
구원을 잃어버린 것. 그러면 택한 자들도 버림받는 거 아니냐. 성령이 떠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경건한 자들도 중생의 영이 베푸시는 은사들의 많은 부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 지난주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네.
또 실제로 상실합니다. 아, 그럼에도 그것들 전부를 상실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므로 믿음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다 상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들도 그러니까 택함받아서 성령을 받고 결코 성령이 떠나가지 않는 그들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의 여러 부분들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는 누구든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 참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사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처럼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건 네. 헬라어 성경으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헬라어는 계속해서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했던 것은 그가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의 영혼에서 전에 느꼈던 즐거움, 양심의 순결함, 그리고 다른 은사들을 타락하면서 잃어버렸으니 그것을 회복해 달라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는데 만약 이미 성령을 잃어버렸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아직 성령께서 자기 안에 계시니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타락하긴 했으나 택한 백성이니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상실했던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 자리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어도 거기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그 자리에 이제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다시 넘어지면 또 나오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참되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고 그 특징 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간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네.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구원이 가져오는 즐거움이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버나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동일한 상태 그대로 있지 않는다. 후퇴하든지 전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상실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자들도 성령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성령이 내 안에 똑같은 상태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말씀 묵상하면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
늘 깨어 있어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요. 어떤 일들 때문에 성령을 상실하게 되는 걸까요? 성령을 유지하는 것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뭐 교회 사역을 멸시 한다던가 뭐
네.
그런 은혜 방편들을 무시한다던가 복음의 도리에 대한 공부와 묵상을 소홀히 하는 것들이 속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은사를 불러일으키라고 하네요.
그렇죠. 은사를 불러일으켜라. 성령을 뜨겁게 해라.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은사를 부릴 듯하기 위해 뭘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아멘.
아멘. 네,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또 육신적으로 안일한 것, 그러니까 온갖 악한 일에 빠지고 양심을 해치는 죄악들에 빠지는 것, 그리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성령의 역사들을 악용하는 것도 성령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성령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의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이나 성령의 은사들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잘 유지하고 더욱 충만하게 해야 되겠구나,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했으니까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째 주제, 성령을 상실할 수도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상실하는가를 다 살펴봤고요. 10번째 주제, 성령은 왜 반드시 필요한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요. 성령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네. 왜 네네. 반드시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사무엘님 네. 네. 왜 필요해요?
그분이 네. 우리 구원의 필수적이며 근원이며 시작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분이 네. 없이는 선한 것 하나도 생각할 수 없고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아, 아멘.
또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중생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순종할 수도 없으며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눈이 멀었고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으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 사무엘 형제님이 말한 대로 결국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 번째 주제를 짧게 마쳤어요. 53문의 마지막 여러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5장 5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의 여부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의 결과들이나 은사들로서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들을 보면 뭐가 그런 것들이지? 라고 생각되어지시나요?
네, 생각이 되어지고 좀 더 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생,
그렇죠. 네.
그리고 믿음,
네.
양심의 평화,
네.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순종의 시작 같은 것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보여지거나 드러날 때 아, 성령이 그 안에 내 안에 계시구나.
아멘.
다음 말씀들 읽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것으로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아,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다음 말씀들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사망의 위험 중에 위로가 있고 환난 중에 네. 즐거움이 있는 것.
네.
그리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자 하는 견고한 목적이 있으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실한 고백 등도 성령께서 고하시는 참으로 확실한 증거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고하시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는 태도 양상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입니다.
아멘.
그때 아, 성령이 거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죠. 53문을 살펴봤습니다. 54문으로 넘어가죠.
네.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4문 질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교회를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과 또한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53문의 주제는 그냥 딱 봐도 알겠죠. 두 글자. 네.
바로 교회입니다.
네. 아, 네. 네.
성부, 성자, 네. 성령에 관한 신조 중 성령과 관련한 부분에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 있네요.
네, 네. 교회는 성령에 속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54문에서 살펴볼 주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사랑 자매님이 읽어 주실까요?
네. 첫째, 교회란 무엇인가? 둘째, 교회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셋째, 교회의 표시들은 무엇인가? 넷째, 교회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교회가 국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여섯째, 교회와 나머지 인류가 서로 차이가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일곱째,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 교회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좀 더 좀 다른 얘기 같긴 한데요.
오, 네네.
네, 사랑사매님이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주제들을 읽어주셨는데
네.
이 질문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주제도 없기는 했지만요.
아, 그래요? 교회가 있느냐?
네.
이거는 뭐...
존재하는가?
말도 하지 마라.
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무엘 네. 형제님?
네, 왜냐하면 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첫 주제 질문은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오.
아, 정말 그러네요. 교회에 대해 저도 뭔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 네.
교회원의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존재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요? 사무엘 형제님, 교회의 머리, 교회의 왕이 누구인가요?
아, 그거야 뭐 어린 아이들도 다 대답을 할 수 있죠.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아, 맞죠.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교회의 왕이시고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분의 지체, 그분의 모음은 영원하지 않을까요? 또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참되게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고요.
두 분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아,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교회는 영원할 것이고 또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사실 실질적인 세상의 통치자는 교회입니다.
네.
교회 성도들의 기도, 간구, 간청 이것이죠. 선포. 네, 사랑자매님이 이야기한 그거 교회의 머리됨 이거는 네 번째 주제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거든요.
네.
그때 가서 뭐 또 이야기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53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본 것을 나누시기 전에
네.
제가 오늘 성령님과 관련해서 배운 내용 중에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성령이 왜 반드시 필요하느냐, 성령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 때문이다. 아까 사무엘 형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죠. 그러면서
네.
그분이 없이는 선한 것을 하나도 생각할 수 없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 함께 이렇게 도와주거나 하는 건 선행 아닌가요? 착한 일 아닌가요? 그건 나쁜 일인가요?
그렇죠. 그게 착한 일이죠.
네, 착한 일이죠.
네, 착한 일이죠.
착한 일인데 어떻게 성령이 없으면 선을 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할까요? 그거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 아까 사무엘 형제님의 이 표현은 뭘까요? 네, 이게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네. 나올 수 있는
그러면
질문이죠.
내가 하는 일은 다 나쁜 일이냐?
네.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 네. 구원과 관련되거나
아, 네.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그걸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드네요.
아.
네, 대표적으로 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그렇고 창세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이제 선한 게 나올 게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심령에서 그 착한 것이 나오는 그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과 구원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좀 중요한 의미가 좀 숨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돌려서 목사님께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저는. 네.
그 사이에 뭔가 있을 것 같죠?
네.
그 사이에 뭔가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사랑자매님, 네.
아, 저도 사무엘 형제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했는데요.
네.
아, 이걸 뭐라고 명확하게 그 사이 있는 걸 얘기해야 될까라고 할 때는 목사님한테 저도 묻겠습니다.
그래요. 맞추신 거죠. 뭐 두 분이 맞추셨는데 아주 명확한 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가 있는데 체이스 루이스라는 분이 이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것과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구나. 그 책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가 조금 더 좋아져야 될 존재들이 아니다. 사람들은 반역자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원수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인 자들이 착한 일을 해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헌혈도 하고 뭐 돈도 나눠주고 착한 일을 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선행이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원수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는 선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선을 행한다는 것이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남을 성령이 없으면 남을 돕지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 착한 말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계시지 않는 한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악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자녀가 되면 자녀가 좀 부족하고 노래도 못하고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가수 같기도 하고 다 좋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이제 이 말씀의 의미죠. 생각나서
네.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배운 것 중에 우리 사무엘 형제님 또 사랑자매님 나누실 것이 있으면 짧게 나눠보실까요?
네. 짧게 목사님께서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건물을 우리의 건물을 보수해가는 존재가 아니라 싹 다 뜯어서 그 기초부터 다시 놓아야 될 존재다라는 게 마음이 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성령 다음에 교회론이 나오는 게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모퉁이 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고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고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간다. 라는 게 아까 목사님께서 질문을 던져준 거랑 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랑 하나가 되어서 말씀이 풍성하게 또 오늘 찾아오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도 마무리해 주시면서 목사님께 주신 마무리 말이 참 많이 마음에 남는데요. 저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로서 그러나 그것을 또 넘어서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수로서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행함이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인 것 같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네, 또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모든 광야의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완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